할렐루야.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서머나는 지금 터키의 세 번째 도시,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사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그 에베소가 맨 왼쪽에 보시면 밑에 하단에 에베소 지역이 있죠. 그 바로 위에 60km 정도 떨어진 그 위에 서머나 이즈미르가 있습니다. 예. 지금 터키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지도인데요. 그 에베소와 그 바로 위에 터키 서머나 항구 도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그래서 저 도시를 아시아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즈미르가, 지금 이즈미르가 어떤 곳인지 한번 사진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보죠. 저렇게 아름다운 도시, 항구 도시면서 아름다운 도시죠. 또 계속 보죠. 너무 아름답죠. 예.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즈미르입니다. 저곳이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예. 됐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약 200여 년 전에, 예, 이 바로 이 서머나는 로마가 가장 좋아했던 도시입니다. 최고로 로마가 가장 좋아했고, 거기에 신전과 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곳들을 이곳저곳에 다 만들어 놔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마의 여신 데아의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의 황제 를 섬기는 템플이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무너져서 지금은 이제 잔재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그 당시에는 로마가 그 도시를 너무도 좋아했고, 그래서 완전히 그 도시를 그 황배 숭배할 수 있도록, 황제를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향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강요하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황제를 섬겨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뭐 어쩌다 한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냥 핍박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곳이 바로 이 도시였어요. 이 도시. 그 도시에 위치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거죠. 놀랍게도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칭찬 들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어요. 뭐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뭐 그만한 여건이 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아무 문제 없이 평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예수님께 칭찬 들었던 교회가 아니라,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잠깐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핍박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죠. 2007년도 우린 잊을 수 없는 터키의 기독교인 3명이 순교를 당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지금 한 박자씩 늦추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다 지났는데. 예. 자, 지금 이 사진은 바로 이 순교를 당한 기독교인 3명이 그 동시에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고 난자를 당하고 완전히 죽임을 당한 그곳입니다. 그분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분들, 분이 네자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네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칼로 99번이 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이다. 결국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슬람 무슬림들이 신앙을 포기해라 그러면 너 살려준다 하는데도 끝까지 나는 비록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99번의 칼로 난자가 당해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운데 틸만 선교사, 독일 선교사 틸만입니다. 독일 선교사 틸만은 156번이 칼로 난자가 당해서 온몸을,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난자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터키 형제 우르라고 하는 형제, 다음에는 형제 우르라고 하는 형제는 너무나도 온몸이 다 뿔뿔이 다 그런 난자가 되겠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들의 장례를 치를 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냈어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이들의 장례를 치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들의 사진을 찍습니다. 다음은 네 차례다. 다음은 너다. 다음은 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가운데 그 기독교인들은, 터키 기독교인들은 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어떤 피켓이냐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그들의 순교적 삶을 보면서 큰 도전이 되었던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피켓을 들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죽여라. 당당하게 드디어 터키의 그리스도인들이 2007년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는 숨어 지냈습니다. 혹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해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당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목숨, 이와 같은 핍박을 통해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잃었던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하는 거죠. 죽어봤자 천국인 거예요. 이 편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목적을 가지고 쓴 편지가 아닙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내가 너한테 너희들에게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어떤 위로의 마음, 동정의 마음으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의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핍박이 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어려움이 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박해가 있다. 핍박과 고난이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이 편지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다 죽어갑니다. 목숨을 잃어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은 성도들에게 당하는 영광입니다. 어쩌면 고난은 우리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특권, 예수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 때문에 받는 그 핍박, 이것은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가 받는 특권이 바로 그 고난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엄청 욕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무능하고 형편없는 교회가 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툼과 그러한 비방과 끊이지 않는 그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치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당신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당신들의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게 갑시다 하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며 지내갑니다. 교회의 모습은 전혀 사라진 채 적당히 세상의 모습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근거와 우리가 기뻐하는 근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환난을 당해도 떳떳하게 당하고 예수 믿어서 당하는 고난이 운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핍박이요 신앙의 본질이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본문은 예수 믿으면 핍박과 어려움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에게 끝까지, 여기서 끝까지는 뭐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 용기를 갖고 도전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박해를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어쩌면 박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진짜 예수쟁이로 살고자 하면 당연히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오늘 환난을 당하는 성도여 담대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짜 메시지죠. 만약에 교회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절대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절대로 핍박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내가 이기었느니 환난을 당하는 성도여 담대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하는 거죠.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한번 몇 가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환란입니다. 환란. Tribulation이라고 하는 환란이죠. 환란. 이것을 육체적인 고난에 포함되는 거죠. 육체적인 고난. 9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내 환란과 얘기하죠. 환란과. 9절 중간절에 보면 그 환란의 이유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에 해당이라 얘기합니다. 여기 자칭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질렀던 사람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이러한 핍박이 서문화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는 교인인데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요. 더 무서워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 환란이요 견뎌 이기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면 조금만 어려우면 다 뒤로 물러가고, 신앙생활 하다 조금만 오해받으면 마음 상해갖고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가 뭐 다녀주는 겁니까? 그렇게 가벼운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겁니까? 조금만 힘들면, 감정 조금만 상하면 내가 그냥 교회 안 다닌다고 말 얘기하고.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이 신앙입니까? 언제든지 집어치울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까? 조금만 어려움, 환난을 당하면 그렇게 쉽게 내던져 버릴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요. 어떤 죽음의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죽음의 공포가 내를 나를 두렵게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바로 서머나 교회에 이 환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성도들을 낙심케 만들고 성도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궁핍입니다. 궁핍, 파브릿이라고 하는 궁핍. 이것은 당시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얘기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제적인 구조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양심대로 하니까 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면 똑같이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적 양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손해를 볼 줄 아는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지요. 사업하는 분들은 믿음을 따라서 하다 보니 손해를 보게 되고요. 또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물건을 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궁핍함을 겪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아주머니들이 동네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고 하는데도 크리스찬들은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궁핍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를 과감히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서머나 교회는 비록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 잠깐의 손해를 보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하죠. 적당하게 선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지요. 왜요? 손해를 보니까. 손해를 볼 수 없으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는 비방입니다. 슬렌더라고 하지요. 비방. 이 비방은 뭐라고 합니까? 중상모략, 또 명예훼손, 모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비방이 있었다는 거. 비방. 이 비방이라는 것은 뭐죠?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기독교인들을 마치 파렴치한 사회의 악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서 조장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를 실추시키고 성도들의 명예를 짓밟는 일들, 비방을 통해서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또 명예훼손을 하면서 서로 그렇게 끄집어 내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가득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야기합니다. 누가 합니까? 마귀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비방의 일들이 일어나면요, 마치 옥에 갇힌 자와 같이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속이 답답하지요. 누가 지금 내 속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내 솔직한 마음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비방의 일들이 가득하면, 그 비방의 대상이 되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괴롭습니다.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옥에 던져진 자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명예훼손하는 자를 마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도 간에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상모략, 명예훼손, 험담, 모함, 비방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비방하게 되면 우리 또한 그 대상이 된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네 번째는 장차 다가오는 고난 얘기하죠. 장차 다가오는 고난, coming persecu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장차 다가오는 고난 이것을 또 그것도 긴 시간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긴 시간의 고난. 여러분 10절 전반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죠. 여러분 고난 중에 제일 어려운 고난이 뭐냐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제일 어려운 고난 아직은 아닌데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것이 제일 두려운 고난이에요. 제일 두려운 고난. 이것이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힘들게 만듭니까? 특히 10절 중간절에 보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10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나올 때는 항상 상징적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는 고난도 힘든데 그 고난이 길 것이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것은 주님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라 곧 끝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실제가 아닌 것으로 위로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통해서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근거 없는 것으로 위로하지 않아요. 주님은 단순히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현실을 직시하라 얘기하는 거죠. 현실을 직시하라.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를 배워라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도 분명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담대해라. 그러니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성도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방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혹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있다면 핍박을 받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꼭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10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용기를 갖고 담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용기입니다. 용기. 손해볼 줄 아는 용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용기.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아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혹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셨습니까? 혹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하고 억울해보셨습니까? 혹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용기를 갖고 담대하라 얘기하는 거죠. 신앙을 가진 우리는 모든 일에 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해도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새로운 사업을 하지 못하듯 또 계속 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이 안 되고 실패했지만 또 취업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또다시 넣으려고 하면 용기를 필요하듯. 그런데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워도 용기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발휘하지 않아요. 조금만 핍박을 당해도 용기를 내지 않아요. 왜 용기를 내지 않을까요? 왜 그 순간에 타협할까요? 왜 그 순간에 주저할까요? 왜 그 순간에 뒤로 자꾸 물러날까요? 그 타이밍은 분명히 용기를 내야 할 타이밍인데, 그때는 신앙의 용기를 내야 될 신앙의 타이밍인데 왜 그때 우리는 타협할까요? 왜 그때 우리는 쉽게 쉽게 가려고만 할까요? 왜 그때 우리는 쉽게 쉽게 뒤로 숨을까요?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느냐? 그렇다면 용기를 내라 말씀합니다.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성도의 기개가 있었고 성도의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핍박이 있을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뚫고 가려고 하는 믿음의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조금만 손해만 봐도, 조금만 어려운 얘기가 들어도, 조금만 내 감정이 상해도 다들 신앙을 포기하려 합니다. 신앙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치 없는 것, 그렇게 가벼운 것이 신앙이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되었을까요? 용기를 가지십시다.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담대해라,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신앙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왜 용기를 내지 않을까요? 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하며 당하는 환난 앞에서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7월 한 달도 이 용기를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바라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 아니하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해 봐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해봐라.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핍박을 당할 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관은 단순히 어떤 왕적인 권위를 이야기하는 어떤 상징적 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건데,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올림픽에서 승리를 거둔 자에게 주어지는 관입니다. 그 모진 훈련, 그 인내, 땀방울, 두려움에서 견뎌 이기는 싸움, 그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 결국 승리한 선수들이 얻게 되는 그 관, 스테파노스. 예수님 역시 이 스테파노스를 머리에 쓰십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것은 가시멸류관입니다. 핍박이고 어려움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스테파노스였습니다.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이 쓰신 면류관이, 그 가시 면류관이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피 흘리게 만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가시 면류관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었다고 하는 것이요. 견뎌 이기십시오. 신앙으로 핍박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강하는 그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실 때는 그것은 더 이상 가시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요 승리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기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 의하면 지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얘기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두 번째 약속,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누구나 첫째 사망은 받습니다. 누구나 첫째 사망은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첫째 사망마저도 천국으로 가는 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내가 우리가 거할 그 거처를 주님이 친히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라고 하는 말 단어 속에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근심이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안 될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막을 막고자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첫째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결코 둘째 사망은 잊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핍박 앞에서 믿음의 돌을 버리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예수 믿는 것들을 내팽겨치면 우리는 얼마든지 둘째 사망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인 폴리갑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마지막에 노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 라고 하는 강요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며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시지 않으셨으며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요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배신함으로 모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담대하십시오. 예수 믿는 당당함, 예수 믿는 자존감으로 날개를 펴십시오. 믿음으로 창공을 날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살펴본 말씀은 호랑이 담배 피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리적인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물리적인 손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굴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적당하게 타협하며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